예레미야서 50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금을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심판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고강도의 힘이 가해지는 것이죠.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을 쉽게 결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일단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 관한 이 심판의 얘기를 계속 듣는 까닭은 바벨론이 큰 심판의 큰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동안 모든 중근동의 나라들이 차례차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먼저 남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애굽 땅, 그 당시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에돔,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게달과 핫솔, 이런 나라들이 차례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그야말로 거대한 쇠망치와도 같은 그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46장부터 예레미야서 49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었지만은 50장, 51장 단 두 장 같지만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분량 내용이 거의 그 아홉 나라의 이 심판과 양이 엇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토록 하나님의 큰 심판 도구로 쓰였지만은 그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지금 이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는 북녘으로부터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지만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입니다. 이 군대가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을 심판할 때 제1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켰어야 할 그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지금 바사에 대하여 바벨론을 심판하는 제1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명령한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큰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 심판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므라다임의 땅을 치고 부곳의 주민을 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므라다임, 부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두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두 개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합쳐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두 강이 합쳐지는 지역에 있는 곳이 이 두 곳의 지명의 이름이에요. 근데 므라다임이란 이 반역의 반역, 이중의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므라다임이라는 뜻이. 이런 부곳이라는 것은 심판과 징계에 관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종의 뭐 언어 유의이기도 하지만, 므라다임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 반역적 행위를 다스리라, 그걸 징벌하라, 므라다임을 부곳하라, 이런 기이한 뜻을 가지고 말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이중 반역은 뭐냐? 그건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 연유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을조차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이중적 반역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그걸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을 때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제1원칙을 어긴 것에 따른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도 어떤 한계가 있는 법이고 전쟁도 어떤 제약이 있는 거예요. 19세기에 우리는 그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을 압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부당한 학살은 금지하는 것이죠. 또한 민간인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부상하는 부상병들을 다루는 뭐 이 또 다른 십자, 그 이 뭡니까? 적십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건 여지를 두어서 비록 전쟁 중에 처절하게 죽어가지만 또 생존자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 이 제네바 협약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오면은 가령 대량 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독가스라든지 이런 거는 저 써서는 안 된다. 그건 무차별로 사람을 학살하기 때문에 그런 이 제약을 두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을 명할지라도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한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지금부터 이거 되는 거는 운문으로 쓰는 거에서 바벨론 장송곡과도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왜 명하는가, 바벨론이 왜 이렇게 황폐해지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의 시처럼 읊었는데, 그러니 뭐 바벨론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24, 25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 그 고약한 심보가 돼서 무슨 올무를 놓고 바벨론 한번 꼭 잡아보자, 이게 아니라 그런 큰 원칙을 지키라고 한 것 자체가 하나의 올무가 되는 것인데, 그 올무는 피해야 할 올무요, 그거는 피해야 할 덫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안 쓰이는 게 좋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쓰인다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통치권자 안 되는 게 낫지요. 이 나라에 몇 명이나 감옥 갔습니까? 뭐 가는 길이 뻔하잖아요. 권력 그렇게 쥐려고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몰라서 불나비처럼 거기 뛰어드는 것이지, 알면 그리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권력의 자리에 갔다면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공의를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권세지 불의를 확산하는데 그 권력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불의를 치기 위해서 권자에 세웠는데 그 권력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거나 그 권력을 통해서 또한 불의가 더욱더 번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징계하지 않겠냐 그 얘기죠. 뭐 무슨 복잡할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뭐 지혜로운 사람들의 시편이나 한시를 들어보면은 허브 소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예 아니냐 뭐 이런 한시들이 왜 나왔냐면 당신 이게 총리나 하시오 장관 하시오 그런 소리를 들은 걸 기분이나 쁘다고 가서 우물에 가서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권좌에 나오라 그랬다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허브 소유가 그런 친구지간에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왜 권력에 나오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 이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드디어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게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뭐 남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면 복음만 전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바벨론 꼴이 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냥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는 범위 내에서 전해야지 뭐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겁을 주고 무슨 안 들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 죄과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제가 제 설교보다도 주님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겠어요. 그의 변기창에서 열고 이제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그보다 두려운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그렇게 명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한 것이. 뭐 다 성전까지 다 그냥 이걸. 그래서 28절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 바벨론 장송곡이 울려 퍼지게 된 까닭은 결국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교만이지만은 또한 구체적으로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뭐 더럽힌 것이죠. 더럽힌 것이죠. 그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이다. 예, 이 얘기를 지금 그리고 이 소리를 갖다 시온에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는고를 세상에 선포하라 이런 뜻이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게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과 같은 막강한 군대의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이게 그 이유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찾아서 읽어볼까요?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바벨론이 악의 집대성이 되고 말은 것이죠. 뭐 이게 뭐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교만, 오만, 거만 있는 단어 다 나오죠. 얼마나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23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결국 인간이 누리던 그 영화를 욕되게 하시는 까닭은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만에 관한 얘기를 많이 읽어왔지만은 잠언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15장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이 결국은 약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부의 지계도 정해놓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 탐욕스럽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약자들의 것까지 탈취하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 교만과 과부의 지계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붙어 있겠어요? 약한 자들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갚으신다고 말하십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은 그때 그들이 좀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되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네 하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날 뿐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도 안 되거니와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쓸만하니까 쓰신 것이죠. 그런 생각이 교만에 이제 싹 트는 지름길 아닙니까? 무익한 종이라. 그래서 이 교만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호가호위형. 일인데 늑대인데 이놈이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호랑이인 채 하는 거죠. 고작 여우인 주제에. 그래서 남의 힘을 빌어서 자기 힘, 자기 권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벤처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괜히 남의 투자자들 돈 받아가지고 지 돈처럼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호가호위형이에요. 그리고 무슨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게 호가호위형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옷걸이형이 있어. 옷걸이형.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옷이 걸렸다고 그냥 지가 뭐나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정채봉의 이 단편 작은 이 글 중에 그 있잖아요. 옷걸이. 이 선배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들 들어오면은 가르쳐요. 너 그 저기 건방진 짓 하지 말아라. 니한테 걸리는 옷이 네가 아니다. 너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신참 옷걸이가 여기 들리겠어요? 뭐 지가 밍크 코트나 하나 걸리면 지가 밍크인 줄 알겠지. 근데 언제 옷걸이가 깨닫겠어요? 다 옷걸이 쓰다가 다 그 버리면 이제 뭐 그때야지 버려지는 게 옷걸이구나. 이걸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호가호위형인지 옷걸이형인지 잘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면 뭐가 된 겁니까? 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뭐가 된 거예요? 그건 옷걸이에 옷이 걸린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한 우리는 남의 옷걸이에 무슨 옷이 걸렸건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그것을 입었건 저것을 입었건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하기야 또 브랜드에 신경 써야 장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장성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란 뭔가 도대체 뭐하러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나. 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하죠. 대통령도 바라리지 뭐. 뭐 대통령을 세웠다 그냥 끌어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이게 하나님께서 전형적인 교만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호가호위를 한다든지 내가 옷걸이처럼 무슨 뭐 이게 십자가 하나 걸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행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착취를 하고 학살을 하고 사람들을 그냥 제네바 협약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포로는 포로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고 포로도 나중에는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뭐 짐승보다 못한 것이죠. 짐승은 잡아먹기 위해서나 죽이지만 인간은 먹지도 않을 걸 그렇게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끔찍한 학살극들이 오늘날도 되풀이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인종청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 분쟁들이 지금 앞에 또 가로놓여 있어요. 어떻게 멀쩡하게 교사 목을 잘라 죽입니까? 이 20세기, 21세기에. 그런 일들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칫 심판에 동원될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심판과 항상 언제나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심판에 징집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했을 때 절대로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감으로 때리면 무슨 교육이 됩니까?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에게 설득하고 뭘 잘못했는지 납득하고 그 납득한 것에 대해서 뭐 벌을 받으면 자기가 벌을 받는 이유를 알고 그때는 부모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도 드러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을 징계할 때도 그렇고 국가 공권력이 누군가를 뭐 가두고 구속하고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하나의 원칙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우울한 얘기를 들으면서 바벨론 장송곡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위험에 처한 일이 없나 한번 각자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파출부를 하나 써도 마찬가지고 수위를 하나 대도 마찬가지고 택시를 한번 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삽니까? 하다못해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잔 시키더라도 사람들한테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까닭은 우리가 고작 해봐야 옷걸이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호흡 끊어지면은 진토,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 정말 이 겸손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국들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듣기 힘든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바벨론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바벨론이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파멸했듯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한 우리가 교만하면은 주님께서는 정말 가차없이 다스리실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선 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정말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불못에 영혼이 던져지지 않게 주님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믿음대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실컷 주의 일을 감당하고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감사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삶의 목적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 줄로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늘 주 앞에서 정말 24시간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 항상 기억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겸손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낮아지게 하심, 낮은 곳을 찾게 하심이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따라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